오늘 이 제목이 기도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명은 같은 계단을 올랐을 것이고 또 같은 장소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예배 장소를 배경으로 하는 비유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일 것입니다. 유일한 본문일 것입니다. 두 사람 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행위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둘 다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명만 의롭다 인정을 받고 또 한 명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가장 거룩한 자리에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시면 둘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던 것처럼 죄라는 것이 일상에서도 물론 있겠지만 이 성전에서도 기도의 자리에서도 예배 자리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둘다 교회 가는 이유가 합당했습니다. 기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행위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 이민교회 초창기 시절에는 교회 오는 다른 목적이 많았습니다. 외로우니까 또 사람들을 사귀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커뮤니티로 또 사교적인 목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 사업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은 교회 무엇 하러 갔습니까?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올바른 목적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성전에 가는 목적이 얼마나 올바릅니까? 그런데 목적이 올바르지만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행위가 가장 거룩하지 못한 행위로 전락해 버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면요. 그림은 바리새인과 세금 징수자의 비유라는 그런 목판화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책으로 엮은 것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는 순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는 것이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이 발이 계단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리는 계단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문턱을 넘지도 못합니다. 바리새인은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이 세리의 모습은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왜 가슴을 칠까요? 자책하고 있는 것이죠. 자격도 없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면목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서 한 가지 잘못된 것은 이 바리새인의 배가 너무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렇게 배가 나왔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사실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하고 또 존경받는 그런 입장에서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셨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출발에서 이 바리새인은 참으로 경건하고 또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페루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외세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다스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2세기에 이 수리아가 헬라 정책을 폈을 때 헬라 문화에 물들지 않겠다라고 신앙과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격하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지키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나머지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변질이 됩니까? 사랑 없는 율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위선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외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외라는 말은 바깥 외자고요. 그 다음에 식자라는 것은 꾸민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깥으로 겉으로 꾸미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신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알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사실 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죠. 또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 헤아우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그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나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은 세리를 지적하면서 절정에 달합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들과도 같지 않고 나는 세리와도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에 두 번씩 금식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장신대 이 신학교를 다닐 때 항상 고난 주간에는 이 성금요일에 학교에서 식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때는 무조건 금식하라고 그렇게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은 잘 지켰는데 어떤 때는 정말 너무 배고파가지고 저도 모르게 친구들하고 몰래 이렇게 밥을 사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 배고팠던 시절입니다. 밥 한 끼를 안 먹고 예수님을 묵상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그 순간이 지금도 저에게 참 많이 후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교회에서도 이 고난주간에 담임 목사님이 그 표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금식할 수 있는 시간을 거기다가 딱 적으라고 했는데 부목사님들이 적지를 않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금식을 꼭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표에 적고 금식을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이 금식하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7일 중에 일주일에 두 번을 금식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뭐 물을 마시고 이렇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금식은 아예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물도 아예 먹지 않는 그런 철저한 금식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문서를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한 일이 있으면 뭐 3일 연속으로 이렇게 금식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11조로 성전이 유지되었다고 하면요, 이들은 율법이 추론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10분의 2 정도를, 20%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성전이 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는 어떻게 나옵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저는 세리들과 다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도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금식도 잘합니다. 죄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딱 율법적이라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율법적이다, 이 문자에 매이다 보니까 너무나 딱딱하게 보이고 또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 자체에 매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율법을 지키면요, 반드시 공로의식이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지금 결국에는 자기 공로로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신서를 보시면요, 이 로마서나 아니면 에베소서를 보면, 많은 책들을 보면 처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교리가 나옵니다. 복음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후반부에 무엇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지켜야 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보다 먼저 복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율법보다 먼저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행위가 율법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사랑 없이 이 율법을 행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책망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을 더 싫어하셨습니다. 사랑 없이 율법에만 매여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정말로 많이 비판하시고 싫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것을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하면 억지로라도 오른뺨을 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왼뺨을 맞으면 정말 기꺼이, 정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른뺨을 정말 기꺼이 하나님 생각하면서 돌려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이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당시 이 세리는 어떤 사본에서는 세리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본에서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지금으로 직책을 한번 따져보면 IRS 에이전트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은 지금의 이 세리들과는 사실은 급이 달랐습니다. 대우도 달랐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리들이 누구를 위해서 이 세금을 걷어가느냐 하면 이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혈세를 짜내서 이 로마를 위해서 그 세금을 걷어가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리들을 가리켜서 도둑놈이라고 그렇게 칭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국노라는 취급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따가운 시선으로 사람들이 쳐다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성전을 허무는 자였습니다. 성전 유지에는 전혀 보탬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에 나오니까 어떻겠습니까?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그렇게 칭하고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러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리는 내세울 게 없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보통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리들은 감히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지 못해요. 나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남의 죄를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내가 엄청난 죄인이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다릅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아이가 나옵니다. 아이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이 걸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십일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어떤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감히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한번 보시면 13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저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힐라스테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서 2장 17절에 한 번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서에는 대속하다, 이 속량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동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걷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 염치가 없고 설 수 있는 자격도 없지만 또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저런 돈벌레가 저런 성전의 유지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저 매국노가 왜 성전에 나왔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향해서 거침없는 말들을 쏟아냈을 것이고 또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요? 아마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에 직면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너무 염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나의 행동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습들로만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이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의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이 세리가 의롭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리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요 나는 그렇게 의인이다, 나는 그렇게 금식하고 나는 그렇게 저 세리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십일조를 꼬박꼬박 드리는 성전을 유지하는 그렇게 공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치켜내세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아니면 구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면서 이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저런 세상 사람들과는 나는 급이 다른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 정도로 예배 잘 드리고 이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면서 내 의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주장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자기 의를 내세우다 보니까요 무엇이 문제가 생깁니까? 결국에 세리와 자기를 비교합니다. 세리와 비교하면서 경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벽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죄를 짓는 사람들과 저 세리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고 하면서 사람들과의 벽을 만들고 경계를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나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했습니까? 나는 옳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정죄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방까지 엄청난 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산에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가리켜서 아주 저렴한 아파트라고 이 대출 관련해서 대출을 조금만 받으면 자기가 사는 아파트 정도 이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가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지금 부동산 시세도 모르고 수도권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로 장관이 자기들의 그 아파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동네를 모욕했다고 동네를 조롱했다고 주민들이 성명을 내고 이 장관의 사과를 요청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아파트 시세를 높이려고 얼마나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집값에 따라서 경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아파트에 보면 임대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너는 저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애들하고는 절대로 어울리지 말라. 그렇게 차별을 두고 그렇게 경계를 두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도 그렇다라고 합니다. 어떤 흑인이 이 백인만 다니는 교회인 줄을 모르고 출장 갔다가 이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흑인이니까 출입을 통지당했습니다. 여기는 백인만 나오는 교회니까 돌아가십시오. 이 흑인이 쫓겨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서러워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너무나 자기가 흑인인 것이 원망스럽고 분노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교회가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 흑인인 저는 왜 그 교회에 다니지 못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도 아직 그 백인 교회에 들어가보지 못했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시면요,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차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좋은 자리를 줍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으라. 그렇게 차별 대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전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차별하는 이런 악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본성인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가장 거룩한 행위를 하면서도 가장 거룩하지 못한 행위를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경계를 다 허물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차별이 없음을, 이 교회 안에서 절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판정은 사람의 판정과는 전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판정은 아마 사람들의 기대를 뒤집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비판을 받아야 됩니까? 세리가 비판을 받아야 돼요. 세리는 이 성전을 유지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리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이 세리가 다시 성전에 내려가서 다시 혈세를 착취해서 이 로마에다가 갖다 바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세리가 잘못됐다라고, 세리가 비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판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 세리의 기도는 정말로 진실한 회개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반드시 이 세리는 그 기도 후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초점은 무엇이냐? 아까 9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는 이 바리새인에게 이 비유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이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켰어도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버쩍 들고 그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정과 하나님의 판정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나와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참 많은 회개가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나라는 인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정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참 많이 제가 회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 앞에 교만을 저지르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한심한 모습을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감히 누구와 비교하고 어떻게 내가 경계를 쌓고 벽을 쌓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를 의롭게 생각하는 것, 이것에서부터 우리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내 의가 살아나는 순간 우리는 공로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게 되고 계속해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경계를 만드는 그 차별성 있는 모습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모습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지만 아마도 우리는 또 그렇게 자기 의를 내세울 것입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다시 거꾸로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죄 많은 인간들인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보면서 우리는 정직하게 죄인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이 세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죄가 없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모습으로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세리를 덮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내 의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모습으로 회개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모습이 있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나의 의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 시간 나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의 일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이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